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 세계 3대 철학자라고 하면은 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보통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수학을 한 거죠. 그 선생님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왕위를 이어서 20살 때 왕이 되었는데 30세 때는 서양의 최초의 대제국인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때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그래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한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철학의 전성기,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전성기가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없으면 알렉산더 대왕도 없었겠고요. 또 플라톤이 없었으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었겠고, 소크라테스가 없었으면 플라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양의 철학과 사고와 정치와 제도와 사회가 형성되는데 기독교 신앙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라는 이 사람 철학자는요, 이 서양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소크라테스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이 석공소를 물려받았어요. 돌 쪼개고 조각하고 이런 일을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거를 가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서 사색하는 걸 너무 즐겼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가서 바위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 바위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냥 뭐 생각을 딱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색을 즐겼다 그래요. 뭐 이 사람은 사색하는 거 좋지만 사실은 부인은 속 터질 수 있어요. 왜냐면 돈 벌어와야 되는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색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속이 터집니다. 남편이 맨날 사색이나 하든지 사람들과 토론만 하고 막 열띤 막 토론을 막 하고 있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인 크산티페, 이름이 크산티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크산티페로부터 심한 잔소리와 푸대접을 늘 받았던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악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맨날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냥 악처가 될 수밖에 없네요. 돈 벌어오라고 소리 지르고 왜 그때 쓸데없는 거나 하냐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 어느 날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요. 선생님은 사모님의 잔소리를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그러자 그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괴로울 것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계속 똑같은 소리가 이제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이 잔소리 듣는 것도 어떤 도의 경지에 이렇던 거죠. 또 하루는 이 소크라테스가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심한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강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크산티페는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막 욕까지 그냥 해가면서 그에게 구정물로 아마 이제 무슨 빨래를 했거나 뭐 설거지를 했거나 그 구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덮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소크라테스는 탄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이 친 다음에 소나기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부인이 천둥 같은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나기가 오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그냥 뭘 해도 그냥 다 받아치는 거예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참 세계 최고의 철학자는 어떤 상황,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일에 몰입했던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이 철학을 위해서라면 돈 많이 버는 것도 포기하고 아내의 미움과 심한 잔소리까지 다 감내하면서도 이 사람은 그냥 철학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는요, 나의 시간을 거기에 주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이 가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피아노 치세요? 그러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원래는 안 쳐요. 근데 마음이 오면 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오면 찬양 집사님들 만나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그냥 재밌고 은혜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날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오니까 반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가면 거기에 나의 시간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이거 해주세요. 성도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없잖아요. 안 해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요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원리가 이렇게 돼요. 마음이 가면 네 시간을 거기 주게 돼 있죠. 그리고 자꾸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나의 몸이 그곳에 가 있고 나의 물질이 거의 그 일에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쏟는 곳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을 쏟지 않는데 그냥 어떤 결실이 저절로 맺혀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일과 계획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신다면 이제부터 거기에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마음을 쏟아보세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들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쏟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혜가 오길 바란다? 그럼 여러분 그분께 한번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분께 자꾸 집중해보세요. 자꾸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오늘 문진영 집사님 낮에 오셔서 간절히 그냥 기도를 하셨는데 누굴 위해 그렇게 장남을 위해서 둘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죠? 근데 간절히 이렇게 기도 제가 오늘 여기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유아실을 목양실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집사님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는데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확 쏟아놓고 울고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순간에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얻다 쏟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그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언약은 이루어진다.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그 봉헌 기도를 다 마쳤어요.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봉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5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고 솔로몬과 그 나라의 부와 영광은요 극에 달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요롭고 넉넉했던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던 시대 그게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 가늠을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 그 성전에 들어간 금이 얼마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조 원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의 돈으로 따져보자면 이게 어마어마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해야지 그런 성전을 짓지 넉넉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성전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근데 은을 돌처럼 길거리의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였으니까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부와 영광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나라의 부와 영광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던 겁니다. 태평성대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 이후 13년 동안 왕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는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그 성이 있잖아요. 다윗성이 있거든요. 이 다윗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라가 점점 부강이 되는 거지 좁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성벽까지 그다음에 솔로몬 왕궁을 또 하나 성전 옆에다 하나 짓죠. 그래서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런 건축 사업을 13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총 20년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보세요. 거기 신경 쓰느라 어떻게 건축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또 동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여러 군사들이 또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건축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20년 동안 그거 하는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건축하다 재정이 떨어지면 무슨 수로 또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건축을 넉넉히 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재정이 이 왕국에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의 성전 건축이 평안한 중에 완공된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먼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어디서, 레위기가 어디서 써졌어요? 레위기가 광야에서 쓰여진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못 짓죠? 물이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데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농사 지을 일이 없었던 이 광야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는 거는 기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근, 흉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량을 많이 비축해 놓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40년 동안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다스린 왕이 없었어요. 요즘 우리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도 그렇죠. 느헤미야 오늘 말씀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3장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는 다윗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몰라요. 다윗은 거의 뭐 1000년쯤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BC 1000년쯤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 느헤미야 시대는 언제예요? 400년대예요. 400년대. BC 400년대예요. 한 600년 지난 겁니다. 500년, 600년 지난 거예요. 600년 지났는데 600년 지난 사람 이 느헤미야가 어떤 걸 기억해내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을 오늘 새벽에는 그 부분까지 더 깊이는 못했지만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눠요. 누가 나누냐면 그걸 다윗이 나눈 거예요. 다윗이 24반차로 나누고요. 찬양하는 찬양대, 무슨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문지기 뭐 이런 거를 누가 다 나누냐면 다윗이 아주 꼼꼼하게 나눕니다. 왜 그걸 나누는지 아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짓고 싶었는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준비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요. 게다가 제사장의 그 반열을 다 나눕니다. 나눠서 나중에 성전이 커지고 성전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조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 그걸 쫙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600년 뒤에 있는 느헤미야 시대에 그걸 참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의 아들이 또 누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게 솔로몬이고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을 주시겠다? 이런 일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일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 구절은 추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틴이 이제 곡식을 먼저 따요. 곡식을 추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곡식을 먼저 추수를 해. 근데 그래서 추수를 해서 그걸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작을 언제까지 하냐면 2, 3개월 오버를 하는 거예요.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2, 3개월 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포도 탈 때까지 타작을 하겠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곡식 타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거죠. 포도 따는 건 역시 그 이후에 곡식 파종할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끝났어야 돼. 몇 개월 전에 벌써 끝났어야 돼. 포도를 따고 따도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곡식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풍년입니까? 풍년에 풍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 안에 모든 백성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평화가 온다. 그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들짐승도 대적의 칼도 그들을 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와 딱 들어맞는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지금 이 레위기 26장에 소개하고 있는 장차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섬기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가 딱 그런 나라가 된 거고 솔로몬이 그 언약의 말씀이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레위기 26장 7절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당시 솔로몬의 지도가 얼마나 크게 확장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가운데 있는 제일 진 노랑 있죠? 요게 사울의 왕국이에요. 요만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이랬어요. 여전히 가나안의 그 강력한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끄떡하면 쳐들어오고 곡식들 뺏어가고 막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요 정도까지는 사울 왕이 다스리니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영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연노랑까지 가나안의 그 부족들 있죠? 그 부족들이 여전히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 가나안의 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랫도록 괴롭혔던 열국들까지 그냥 다 정복해버려요. 싸움을 걸어오면 가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보라색 있죠, 보라색. 저까지. 저기 보라색 위쪽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남단부터, 남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하맛이라는 지역인데 그 땅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남쪽 밑에는 애굽이에요. 애굽과의 경계입니다. 이집트와의 경계예요. 이집트와의 그 경계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원래는요, 저기 보시면 조그맣게 사해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거기 그 왼쪽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크게 영토가 확장이 됐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학자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막 잠언을 쓰고 지혜서를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 학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전쟁터에 막 직접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더 크게 영토가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할 만해요.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3월 10일 날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남북 경제력 차이를 잠깐 비교해드렸잖아요. 남북 경제력 차이. 제가 비교해드렸는데 남북 분단할 때만 해도 그 이후로도 20여 년 동안은요,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남한보다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우세한 경제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자원이 너무 풍부하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출을. 뭐 퍼다가 수출할 수 있는 거, 석탄을 막 퍼다가 철광석을 퍼다가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퍼서 수출할 게 없으니까 재봉틀만 돌리고 있었던 거야. 봉제 산업이 이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재봉틀 돌리고 그래서 인형 눈 하나 붙이면 1원 받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20여 년 동안은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경제력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6년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몇 년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19년이잖아요. 이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더 경제가 나빠졌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더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이에 우리는 3만 불을 돌파했어요. 그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2016년 통계라 좀 아쉬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 GNA라고 국민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45배예요. 45배. 우리가 45번 외식할 때 북한은 한 번 외식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45배의 차이는 피부로 느끼는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무역 총액은요 우리나라가 138배 위입니다. 138배. 10배도 아니고요. 그냥 138배 위예요. 수출액은요 기가 막혀요. 175.7배예요. 그냥 10배 정도 아니라 175.7배.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도 말씀드렸잖아요. 1057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2019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18년째 북한이 1위를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그 북한의 역사 70년 동안 계속 주의 교회를 회방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돼요? 대적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도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정말 언젠가 이 땅에서 간증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업이 모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정착의 모델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주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분들,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기업의 거부로 세워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영적인 가장 전성기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적으로 가장 그들이 전성기였을 때 그들은 그 주변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저는 이 세부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부 땅에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응답된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응답된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드렸던 이 봉헌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응답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응답죠. 자, 59절 말씀 보실게요.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자,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서류가 왕의 책상에 있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결제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결제서류를 펴고 최종 결정자가 사인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렸던 기도가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들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의인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니 먼 사람이요,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야, 누가 무슨 요청을 하든 그거 들어주겠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무슨 요청하면 그거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거절하고 뭐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응답의 역사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면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응답의 역사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 6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그분의 말씀에 죽으라 하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61절이야.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마음을 바쳐라.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건지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너무나도 환하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가면 그곳에 눈이 가겠죠.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게 보여요. 우리 여성분들 명품백에 마음이 있으면 자꾸 백화점 가면 그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자기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이 가면 그곳에 눈이 가고 그러면 손이 가게 되고 몸이 가고 시간을 쓰게 되고 물질을 쓰게 돼 있고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들 기도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들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뭐가 간다고? 눈이 거기 가 있어요. 자꾸 눈이 거기 가요. 하나님께 눈이 가요. 그 말씀에 눈이 가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자꾸 눈이 가요. 손이 가요. 몸이 움직여요. 물질이 가요. 시간이 드려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을게요. 장도원 회장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분 학력이 9절인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1981년 22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무작정 이민을 떠난 분이세요. 영어도 잘 못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시작하고 또 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일, 건물 지키는 일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렵지만 돈을 조금씩 모아서 3년 뒤에는 LA에 작은 옷가게 하나를 낸 거예요. 그 옷가게가 오늘날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의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포에버 21 들어보셨죠? 여기 SM시티에 가면 있어요. 포에버 21 한 500개 이상 의류 체인점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분이 미국의 한인교회 다니는데 선교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탈북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걸 중국 가서 보시고 온 거예요. 그걸 보시고 와서 이분이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했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걸 결단했어요. 선교여행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였나 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돈을 가장 좋아하더래요. 돈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버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돈을 버린다는 게 그냥 막 빌딩에 올라가서 하 뿌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짓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돈을 버리는데 좋은 일에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수입의 10분의 1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 냉장고가 텅텅 비었던 적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수입의 10분의 1만 가지고 수입의 10분의 1만 가지고 살기로 했답니다. 왜 그랬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부자 순위 88위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부자는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이분 재산이 4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4조 5천억이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는 감이 안 오는 거고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그룹 순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그룹의 한 순위로 들어가는 건데 LA 카운티에서 가부 순위로는 20위에 올라있다 그럽니다. LA에 이제 가장 많은 부자들이 또 많은데 그 중에 20위에 올라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5대째 믿음이시래요. 할아버지가 완전 그냥 초창기죠. 완전히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그때 예수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5대째 믿음을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5대째 믿음인 가정에다가 목사님만 이 가정에서 27명이 나왔대요.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게 목사님 계시나요? 이분은 가정은 27명이 나왔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독실하다 못해 지독하기까지 한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이분이 자라났다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래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사를 잘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왜 뭐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게 됐나를 본인도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것 때문에 잘 됐나 저것 때문에 잘 됐나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미국 가서 접시 닦게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장사했는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된 건데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나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인 이 장도원 회장은 그냥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한번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복잡하게 너무 머리 아파요. 계산하면 머리 너무 아프잖아요.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님 생각해만도 마음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뛰쳐와가지고 그냥 뛰어오셔가지고 지나가다 들려가지고 또 5분 10분 또 울고 가시고 걸어가다가 맨날 BTC만 들리지 마시고 BTC 들렸다가 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한번 온전히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1,000번제를 통해서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7년간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솔로몬이 7년 동안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 시대의 솔로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이루어진다. 기도는 응답된다. 예,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 언약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이들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고, 그러면 전부이신 주님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전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